사회가 참 흉흉하고 법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정말 치안이 무너지면 소위 의적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한 예가 연산군 때 도둑대의 두목이었던 홍길동이 그 예라고 할수 있어요. 홍길동은 허균의 소설 홍길동전에 나오는 가상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치안이 무너지고 법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도둑대들이 뚫고 진짜 뭐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을 때이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의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여섯 번째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있는데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두루마리는요, 두루마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적었던 두루마리, 그러니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는데, 이 두루마리가 지금 막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의적 홍길동이 날아다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뭐라고 거기에 써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뭔가 보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들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면 반드시 끊어지리라. 이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탐관 오리가 득세하는 세상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끊어지리라 심판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죄를 지으면서도 죄 짓는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에 둔해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흉흉한 사회에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지금 날아다니는 거예요. 성경책이 펼쳐지면서 딱 보여주는데 너희들 말씀 안 지키면 망하리라. 이 말씀이 여섯 번째 스가랴가 보는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이 두루마리의 사이즈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사이즈가 그냥 성경책이 날아다닌다 그러는데 성경책의 사이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두루마리는 이렇게 마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면 가로가 훨씬 넓은데 보니까 20규빗, 10규빗이 되는 날아다니는 이 두루마리였어요. 미터로 하니까 10미터 곱하기 5미터 정도의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환상 중에 이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두루마리가 날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두루마리가 이렇게 10미터, 5미터 정도로 펼쳐져 가지고 날아다니는데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일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6장에 보니까 성전의 성소 앞 주랑 포리코의 길이가 20규빗과 10규빗이에요. 이게 우연히 사이즈가 딱 맞아떨어진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전 앞 주랑, 이 주랑이라는 이 포리코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전의 구조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별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는데 이 주랑이 제사장들이 판단하고 심판하고 분별하는 자리예요. 제사장들이 이거는 죄다 아니다 이거를 판단하는 자리예요. 요즘 레위기서를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큐티 하시는 분들 우리 큐티인에서 레위기를 하는데 참 지리하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 레위기가 오늘 이 스가랴 말씀에 이 조명을 비추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4절을 한번 보세요. 먼저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는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 이 두루마리가 도둑하는 집에 그리고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즉 perjury, 거짓 이야기하는 사람, 팩트 체크도 안 하고 그냥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이런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너희들 말씀 제대로 안 지키면 망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 집에 나무, 돌, 아울러 다 사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저 10m, 5m 사이즈가 성전의 그 주랑의 딱 사이즈거든요. 그곳이 뭐 누가 재판을 하는 곳이냐면 제사장이 재판하는 곳이에요. 근데 요즘 레위기에서 나병, 한센시 병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의 피부가 피부병이 생긴다든지 버짐이 핀다든지 반점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나병인가를 의심해서 누구한테 가서 보입니까? 이거 큐티를 안 하시는구나. 누구한테 가서 보입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여요. 의사에게 가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반의사였지만 나병은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나병은요 진짜 끔찍한 거예요. 징그러운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애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시간을 내서 애양원을 갔는데 그 애양원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대 담임 목사님 사진이 이렇게 이쪽 벽에 쫙 걸려 있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4대 목사님이더라고요. 10년을 사역하셨는데 그중에 6년은 감옥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역은 4년뿐이 안 하셨는데 우리는 애양원 교회 하면 손양원 목사님이 다 하신 걸로 생각하죠. 어쨌든 4대 목사님이고 그리고 이쪽 벽에는 그 당시 그 역대 장로님들 사진이 쫙 걸려 있어요. 장로님들 한 40여 명 이렇게 초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데 맨 마지막에 두 분 장로님만 빼고 전부 다 나병 환자들이에요. 참 그거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근데 사진만 봐도 알겠어요. 아, 나병 환자구시구나. 뭐 눈이 크고 어떤 분 코가 뭉그러져 있고 입도 삐뚤삐뚤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장로님이셨어요. 정말 생명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셨던 장로님들. 뭐 어느 교회 가서 장로님들 사진 걸어놓는 교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애양원 교회는 정말 몸버려 피 흘려 섬기는 장로님들의 사진들이 쫙 걸려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나병에 대한 것은 끔찍한 징그러워요. 예. 사람들이 그래서 접근을 못하잖아요. 징그러운 죄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거를 누가 판단하냐면 제사장이 판단하는데 바로 그 성전 주랑에서 그거를 분별해내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날아다니는 말씀이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너희들 이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끊어져 내리라 하면서 이 말씀이 어디의 집으로 날라들어가냐면 도둑의 집, 거짓말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들 망한다 이러는 거죠. 그 수많은 죄 중에 왜 갑자기 도둑, 이 스틸링 하는 도둑의 죄와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죄가 나올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사명을 맡고 있습니까? 70년 포로 끝나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 rebuild, 성전 재건의 사명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조가 바뀌어도 경제가 힘든데 이건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70년 살다가 자기 본토, 고향집으로 돌아왔다고 하지만 자기의 거점을 떠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당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래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정착이 먼저예요. 밥 먹는 게 먼저라고요. 내 집 짓는 게 먼저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밥 먹기가 힘든데 무슨 성전을 지어요 하나님. 내 집도 아직도 없는데 무슨 성전을 지어요. 틀림없이 그런 변명 내지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이고 이해할 만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가운데 성전을 지으니까 어떤 범죄들이 흉흉했냐면 남의 걸 훔치는 거야.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 내니까 야 훔쳐가지고 내라자. 훔쳐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훔쳐서라도 내면 이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야 이런 것쯤이야 뭐 당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는 것은 예배와 삶은 일치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교훈이 여기에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의 예배를 예삼이라고 합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 살다가 정신없어 하다가 예배 드릴 테니까 예배나 드리고 예배 해치우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일단 해놓고 그리고 내일 하자 하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예배와 삶이 이분화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실은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일주일 삶이 농축되어져 있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그대로 삶으로 연장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배와 삶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삶이 궁하다고, 아쉽다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일단 눈에 보이는 거 훔쳐가지고라도 성전 짓는데, 야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뭐 죄를 짓는 거 이건 다 용서받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정말로 드려지는 우리의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그대로 삶으로 이어져야지 딸랑 예배 해치우고 나서 다시 원위치하는 나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지 않아야 할 일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목적으로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거짓말하는 게 용서되고 타협이 되고 정당화되고, 선교를 간다고 하는 목적으로 남의 돈을 훔쳐가지고 선교 헌금하면 그거 용서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생각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프로세스가 우리 안에 될 때가 있어요. 부끄럽지만 제가 3개월 나가 있으니까 이제 오래 있으니까 옛날에는 한두 주 나가면 누가 라이드를 주니까 신경을 안 썼죠. 근데 이제 길게 있으니까 이번에는 국제 면허를 해가지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미국하고 한국이 진짜 운전 문화가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제일 제가 힘들었던 게 모든 걸 다 뒤로 파킹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앞으로 그냥 전진 파킹하면 좋겠는데 전부 다 뒤로 하고, 그리고 이 주차장 칸이 너무 좁아. 근데 새벽 기도를 간다고 이제 늦을까봐 이제 부랴부랴 해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나가는데 이 미국식으로 착각했나봐. 이 차와 차 사이 간격이 좁은 거를 생각을 못하고 그냥 운전하면서 그냥 커브를 틀었네. 나가면서. 그랬더니 옆 차를 드드드드드 긁으면서 나갔어요. 아, 제가 평생 운전을 한 사람인데 아니, 잠깐 새벽기도 가야지 하고 막 나가다가 긁어버린 거야. 와, 어딜 가다가요? 새벽기도 가다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새벽기도 가다가 긁은 건 용서해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여기서 막 돌아가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전화번호하고 제가 다녀와서 하겠다. 왜냐하면 새벽에 늦으면 안 되니까. 그러고 하고 갔다 왔는데 여전히 차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안 일어난 거죠, 그분이.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결국은 정말 그 차 고쳐드리느라고 참 힘썼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그게 이상한 일이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 프로세스가 나에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 이거는 정당화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죄가 정당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G.K. 체스터든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차고에 세워져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되지 않는 것처럼 교회에 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절로 거룩해지거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 정당화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실은 월요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장선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와 삶이 나눠진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그 진실함이 우리의 삶 속에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과 언어와 여러분의 태도에도 그대로 연장선에서 나타나야지 하나님 앞에는 진실하게, 진지하게 나오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런 순수함이 사라진다면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뭐 이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큰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뭘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예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삶에서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Return. 예배를 짓는다는 여러분을 향해서 예배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진짜로 돌아오라. Return.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환상은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영어로는 basket으로 되어 있어요. basket 속에 한 여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말 성경은 그냥 원래 히브리어 성경 그대로 번역해서 에바. 이 에바는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부피 측정, 이게 뭐 몇 리터냐 이라고 할 때 그 리터하고 비슷한 단위입니다. 자, 7절 보세요.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는지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봉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상상력을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 네, 저 정도, 그러니까 한 두 대, 두 말 반 정도 된대요. 저, 그리고 저 납으로 저 뚜껑을 나중에 덮죠. 왜 이 여인으로 악을 상징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와가 남자를 꼬셔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악의 상징으로 여인이 나오고요. 계시록에도 보면 여인이 바로 악의 상징으로 등장하죠. 이 스가랴의 그 그림하고 계시록의 그림이 다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날라다니는 두루마리는 우리들의 도둑질하는 것, stealing. stealing이 꼭 남의 물건뿐만 아니라 지식, 정보 이런 것도 훔치는 것. 예. 이것도 다 훔치는 거죠. 거기다가 perjury, 거짓말하는 것, 위증하는 것. 이런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았어요? 근데 에바 속에 있는 이 여인은 도대체 악이라고 했는데 무슨 죄를 지적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뭘 것 같습니까? 에바 속의 여인으로 악을 상징했는데 무슨 죄를 지적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말 이 큐티인을 하면서요 이게 탁 눈에 드디어 들어왔어요. 지난 금요일 본문이에요. 레위기 19장을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저울, 여러분 저울 속이지 말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건 무게, 공평한 추, 이것도 무게 재는 거예요. 무게 재는 단위인데 부피를 재는 거는 에바와 흰이에요. 근데 거기에 공평한 에바와 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공평하게 만들어진 단위, 에바와 흰이 있었던 거죠.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그러면서 이렇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인다. 에바 원래 한 두 말 반 정도 되는 그 사이즈라고 하는데 그 에바를 작게 만들라. 우리 얘기하는데 쌀할 때 한 대박 주세요. 대박. 한 대박. 요 정도 되잖아요. 그거 주세요 할 때 그 에바를 일부러 작게 만드는 거예요. 미가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의 집에,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은 무슨 죄를 상징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눈금을 속이는 거예요. 에바의 사이즈를 눈에 안 보이게 조그맣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남는 거를 부당하게 취하는 모든 상업거래, 우리가 비즈니스 트랜섹션 할 때 부당하게 하는 것, 불법적으로 하면서 유익을 취하는 모든 행위들, 이거를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둑질, stealing, 남의 물건을 안 훔쳤다고요? 남의 명예를 훔치고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거짓말, perjury, 잊지도 않은 일, 그냥 의심이 간다고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막 여러분 집안에서 험담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속이는 에바는 없나요? 약간 눈에 안 보이지만 결국 눈 속임에서 얻는 부당한 이익들, 이게 악이에요. 여기서 과연 자유스러운 분이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 모두가 다 이것에 잣대를 갖다 대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어찌할 거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에바 속의 그 여인의 모습은 내가 들어가서 내가 그 안에서 납덩이로 봉해져가지고 그 안에 있어야 할 자가 바로 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그 에바에 들어가 있는 여인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이 던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천사의 날개, 하계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하계 날개. 근데 그 영어로 하기 stork 이렇게 돼 있어요. stork. 여러분 혹시 save the storks라고 하는 사역 아세요? save the storks. 그 티네이저가 애를 임신했어요. 되게 놀래가지고 애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애를 죽여요. 애를 쓰레기통에 버려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키울 자신도 없고. 아니면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애를 그냥 뭐 어떻게 할까? 그냥 해서 임신 중절을 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save the storks. 그래가지고 이 stork이 이제 황새를 이야기할 때 하는 말이기도 한데 이 엄청난 아이를 이렇게 실어 나르는 이 새가 학이에요, 학. 긴 다리, 그리고 큰 날개로 이걸 아이를 보재기를 딱 해가지고 날아가는 이 학, 황새. 그래서 save the storks라고 하는데 저 학의 날개라고 하는 거예요. stork. 근데 이 학의 날개가 이제 많은 히브리 학자들이,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이거를 언어의 유의라고 얘기하는데 그 학이 stork인데 카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예요. 카시다. 그런데 이 카시다하고 언어적인 유의 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는 게 카시드예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 언어의 유희예요. 그러니까 학의 날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신실함을 상징하는 학의 날개가 죄악을 상징하는 에바를 들어가지고 지금 어디다 나르는 장면이 나는데 이거를 어디로 나르는가 봤더니 11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라 함이니 중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이 부분이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석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근데 요 신할 땅으로 옮긴다는 게 이게 힌트입니다. 신할 땅. 자, 한번 그림을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상상력을 돕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에서요 저 에바라고 하는 곳에 여인을 담아서 납덩어리를 봉해가지고 어디를 못 가게 한다는 뜻이죠. 두 여인, 학의 날개를 가진,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학의 날개로 어디라 나면 신할로 옮겨요. 신할 저기 보세요. 어디예요? 바벨론? 맞아요. 우루,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이 나왔던 데가 저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신할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할 때 그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10절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하면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자, 뭐 하는 건지 한번 보세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점점점점.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뭘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탑. 창세기 11장이 바벨탑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벨탑을 짓는 곳이 시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사명을 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어디다 갖다가 지금 날아다니냐면 죄악에 상징하는 바벨탑을 지었던 신할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전과 바벨탑을 대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옮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날개를 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옮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늘 눈만 뜨면 우리 앞에 죄악이 흉흉하게, 나도 모르게 이제는 죄악에 대해서 덤덤해지고, 남이 짓는 죄, everybody sins, everybody smells, everybody corrupts. 다 죄 짓고 냄새나고 타락했으니 나도 뭐 이거 하는 게 뭐 대수냐 하면서 죄악에 대해서 이 둔감해지는 거예요. Stealing, lying, 이것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뭐 everybody lies, everybody steals something 이러면서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 받았으면서도 죄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날아다니는 이 두루마리로 제사장이 나병을 확정하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이것은 죄다! 이걸 선언하는 거죠. 너희들이 별 반응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죄악에 대한 민감성이 둔해지고 있는 너희들을 향해서 S! Sin! 포리코에서 나병입니다 라고 선언하듯이 이건 죄입니다 라고 선언하듯이 만약에 이 죄를 계속 지으면 끊어질 것입니다. You will be destroyed. 그래서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죄의 악을 상징하는 이거를 에바 속에 집어넣고 납덩이로 씨를 해가지고 먼 데로 날려버렸는데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바벨탑 있는 쪽으로 거기다 갖다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죄는 거기나 있으라는 거죠. 예루살렘, 우리 성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예루살렘하고는 상관없는 먼 곳으로 날아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죄는 빨리 플러시해야 돼요. 죄는 아 이거 괜찮은 거야 하고 놔두시면 안 돼요. 죄는 어떻게 보면 똥이에요. 빨리 플러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뭐 everybody smells 그리고 놔둔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빨리 플러시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정도로 둔감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빨리 처리해라. 빨리 처리해. 빨리 옮겨라. 대충 하지 마라. 확실하게 끊어내라. 그래서 뽑아버리든지 완전히 봉하해서 멀리 버리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오늘 오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걸요? 제가 알아요. 왜냐면요, 저도 죄를 지으니까 이 죄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죄가 스물스물 정신을 안 차리면 내 앞에 아른거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everybody sins, everybody smells 하고 죄를 져도 죄책감도 안 느끼는 이상한 괴물로 변해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도 읽고 성찬식에도 참여하고 기도도 하고 오늘 같이 예배도 드리는데 여전히 죄가 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 오물 같은 죄가 왜 자꾸 나 앞에 등장하는 걸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혐오해 보지 않아서 그래요. 자꾸 죄를 rationalize 시켜요. justify 시켜요. It's okay. Everybody does it. 이런 식으로 자꾸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죄책감을 못 느껴요. 옛날에는 상당히 죄책감을 느꼈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사역 학원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시작할 때 그 박사학위 하기 위해서 오신 자매가 있어요. 그분이 에이즈 그때 한참이었는데 에이즈에 대한 약을 연구하고 있었던 자매인데 그 예수 전혀 안 믿다가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나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하면서 정말 내가 봐도 너무나도 예쁘고 잘 믿는 자매인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와가지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괴로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봤더니 자기는 진짜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너무 신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누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십을 하는 거를 이렇게 듣게 됐나 봐요. 그랬더니 옛날에 그 자기의 그 죄악된 모습, 자기 중심적인 모습, 자기 변명의 모습들이 꾸정물에서 이 흙탕물에서 이 다시 오물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다 올라오죠. 자기 그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올라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쩌면 가만히 있으니까 맑은 물 같지만 한번 휘저어 놓으면 밑에서부터 모든 쓰레기들이 다 올라오는 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일지 몰라요. 죄는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허물을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허물이 가려진 자예요. 이게 사라진 게 아니더라고요. 용서받았지만 깨끗하게 아예 사라진 게 없어진 게 아니라 가려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면서 가려진 자들이에요. 근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오물들이 다시 다 올라와요. 끔찍해져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It's so disgusting.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so 징그러워. 자기의 죄를 징그럽게 봐야 돼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변명하려고 하는 모습을 이거 everybody does that? 이거 안 하면 내가 손해본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죄예요. So disgusting. So 징그러워. 어떻게 내 안에 이런 게 아직도 남아있을까? 다시 올라오는 게 꾸정물이 다시 올라오는 거야. 서로에게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내, 남편이 좀 그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 여보,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말 하면 안 돼! 얘기를 해야지. Everybody does it! 그러면서 죄악에 대해서 둔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바의 여인을 봉해가지고 악을 상징, 악을 봉해가지고 어디로요? 저 신할 땅으로 옮겨버려야 된다고요. Don't ever come back! Throw away! 바벨탑이 있는 곳에 거기 가서 하나 집을 져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지켰다. 그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학의 날개로 날아다 버리는 거예요. 니체 사신 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들의 구세주를 배우기 전에 그들은 더 나은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더 구속된 그의 제자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소리겠어요? 니체도요, 목사 아들이에요. 근데 저 사신신학자, 하나님이 죽었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 죄를 짓고도 죄 지었다는 걸 몰라. 그리고 합리화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하고 말이죠. 도둑질 막 하고. 나는 그래도 성전을 짓는 사람이니까 다 합리화, 다 통하는 줄 알고.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제가 3개월 있으면서요 뭘 알았냐면 편두통이 없어졌어요. 한국 가가지고 편두통이 없어요. 그리고 편두통이 없어지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야 되는 일주일 전부터 편두통이 시작됐어요. 제가 편두통이 그냥 나 안에 있는 병이구나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이게 내가 중심적이고 내가 뭘 해야 된다, 내가 다 걱정을 하지 않으면 일이 안 돼. 박성건 목사님의 warrior or warrior, 너는 염려하는 자냐 용사냐. 근데 염려하는 자였던 것 같아. 그게 편두통의 원인이었다는 거를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죄악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 편두통이 왔나 보다, 약 먹어야지, 이 정도로 끝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So disgusting. 편두통이 왔을 때 야, 징그럽다, 징그러워. 또 네가 인생의 주인인 넌 줄 알고 착각하고 있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 어떻게 네가 격정해야 이 일이 풀린다고 생각하냐. 징그럽다, 이 죄야. 이래야 된다고요. 징그럽다. 제발 나에게 이런 징그러운 죄가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원하면서 제발 이거를 저 신할 땅으로 옮겨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옮길 때 시편 103편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옮긴대요. 예루살렘에서 시날이 먼 것처럼 옮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시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아사셀이 나와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보냈지다. 이게 뭐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광야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죄를 안수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받은 이 아사셀이 다시는 집을 찾아 돌아오지 못하게 먼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죄 용서의 의미예요. 그래서 아사셀을 광야로 집 못 찾아 들어오는 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레위기 지금 계속해서 아침 묵상이 오늘 말씀을 푸는 열쇠가 된다는 게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하기 위해서 산새 두 마리를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와 함께 해서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그 피로 뿌려가지고 죄 용서 정결함을 얻고 그 다음에 저 보세요. 아직 살아있는 새 한 마리는 들에 놓을지다. 이게 뭐예요? 날려보내는. 새 한 마리는 날려보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날려보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학의 날개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불릴 듯 시간만 되면 일어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못하는 우리의 죄, 이 죄를 에바에 봉하해서 먼 것으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그리고 절대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그리고 새가 날아가서 다시는 집을 찾아오지 못하게 멀리 저 시날로 던져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징그러운 죄를 내가 또 졌구나. 내 이 말이 그냥 뭐 everybody lies. 그래서 거짓말 툭 해놓고는 주여 이 징그러운 거짓말 죄가 또 내 입술에서 나왔네요. 남 험담하는 얘기 또 내 입술에서 나왔네. So disgusting. 너무너무 징그러워. 어떻게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나 안에 이 죄가 또 아직도 도사리고 있을까? So 징그러워. 여기에 대해서 혐오하고 So disgusting. 똥물을 내리듯이 빨리 플러시 해야지. 이런 민감한 죄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우리는 다시 이 죄가 저 신할 땅에서 예루살렘에 안 돌아올 거예요. 근데 늘 돌아와. 늘 돌아와. 또 일어나. 그때마다 오 하나님 내 죄를 이 예루살렘에서 신할 땅으로 봉해서 날려보내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신실하심의 용서로 다시 구합니다. 이 징그러운 죄가 나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멀리 멀리 보내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We need Jesus. 예배 드릴 때마다 We need Jesus.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고요. 그것만이 이 징그러운 똥물 같은 이 죄가 예루살렘에서 저 바벨탑이나 짓는 신할 땅으로 날려보내는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날려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갔어요. 난 그 생각하면은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골고다 생각했는데 영문 밖으로 나갔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밖으로 옮기셨다는 뜻이에요. 지금 가시면 예루살렘 안에 골고다가 있는 것 같죠? 십자가, 성묘교회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십자가 골고다는 예루살렘 밖에 있었어요. 우리의 죄를 치고 예루살렘 밖으로 가지고 나갔어요. 우리의 아사셀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에바에 봉해서 신할로 던져보내고 날려보내는 게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것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해요. 그것이 오늘도 우리 안에 죄로부터 구별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제가 이번에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찬송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국에 있으면서 이 찬송 늘 흥얼거리면서 지냈는데요. 우리 같이 불러봅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끊는 이 없으니. 정말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이 오물 같은 더러운 디스가스팅한 징그러운 죄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나 징그럽게 반응하게 해주세요. 플러시하고 싶은 더러운 거 보는 것처럼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주님의 은혜로 내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저 신할 땅으로 하나님의 하계 날개로 옮겨 날라주세요. 그리고 나는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빛과 소금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하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오른손 들고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를 믿네.
우리 기도합시다. 내 손바닥에는 정말 혐오스러운 죄만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시나리 예루살렘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옵소서. 수시로 때만 되면 정신 못 차리면 슬금슬금 기어들어오는 죄악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그러워하지 않냐고 같이 벗어겨 사는 나의 모습들, 옛날에는 화들짝 놀래서 내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제는 이상한 변명 속에서 예수 믿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징그러워하지도 않고, 디스가스팅이라는 말도, 이 죄가 얼마나 디스가스팅한데 나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나 중심으로 판단하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징그러운 디스가스팅한 죄인데 그렇게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 제발 신할 땅으로 봉해서 옮겨라, 날려보내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주의 은혜의 하계 날개가 날아드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사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주여 내 죄를 옮겨주옵소서, 징그러운 내 죄를 없애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더러운 죄악들을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옮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더러운 죄들, 디스커스팅한 죄들을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편두통이 단순히 편두통이 아니라 디스커스팅한 죄였습니다. 나 중심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옮겨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도록 옮겨주옵소서. 동이서에 서먼 것처럼, 아사살의 광야에 놓여진 것처럼,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곳으로 멀리 멀리 하계 날개로 날려보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언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서 예배의 현장 성전을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저들을 경고하듯이, 그리고 그 환상 중에 악의 상징인 여인을 에바의 봉에서 저 바벨탑이 있었던 신할 땅으로 날려보내듯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그렇게 날려보내야 되는 절대절명의 필요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시고 우리의 아사살이 되어서 광야로 내몰려 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 디스커스팅한 이 죄를 하나님 우리가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서 예루살렘에서 신알이 먼 것처럼 옮겨 주옵소서. 죄와 상관없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정말 서로가 구별되어 거룩하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태도도 하나님 이 예배의 연장선에서 구별된 이 시대의 제사장 백성들로 빛과 소금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